지금부터는 서울대 의대 해부학과 이쪽에서 이제 면역학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는 이왕재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비타민C 메가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이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여기 이제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유명한 그 스프링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출판사가 있어요. 이 출판사에서 특별히 우리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제목이 이제 비타민 C in Human Health and Disease 이렇게 돼 있어서 인간의 그 건강, 위생, 의학, 그다음에 질병 여기에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수많은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 이왕재 교수님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책을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영어로 다 나온 이런 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라온누리 출판사에서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이렇게 이제 해서 또 한국말로도 이런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이왕재 교수님은 뭐 방송에도 이제 많이 나오시고 비타민C 이런 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분인데 제가 우리 차은 박사님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어떻게 건강하게 이 모든 질병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말 값싸고 좋은 이와 같은 그 치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하시고 금요일 날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다 만드시고 이러고서 오늘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왕재 교수님 나오셔서 아주 정말 좋은 강의로 온 국민을 살리고 또 성도를 살리고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고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왕재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한 500명쯤 되는 허브교회라는 데 작년에 장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재 장로입니다. 예. 뭐 저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처럼 같은 교수지만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건 틀림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정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의사로서 이 건강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우치는 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신 은사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스프링거 출판사하고 비타민C와 관련된 영어책을 쓴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비타민C 연구를 20년 이상을 해서 한글책 완결판을 쓰려고 준비하던 차에 스프링거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비타민C로 너무 분쟁이 많은데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별로 없는데 찾아보니까 당신인 것 같더라 해서 좀 책을 좀 써달라 이렇게 제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때 제가 준비를 다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책을 써가지고 저 영어로 된 정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교수가 영어로 된 책을 통해서 자기 학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스프링거라는 출판사는 원고를 아무리 들고 가도 책을 내주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요청을 해서 대주는 데가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 교수로서 의사지만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이 디펜스 시스템,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사로서 사실은 제가 환자는 보지 않지만 질병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에 있는 많은 임상의사들보다 훨씬 많은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 전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아주 표면적인 얘기만 다들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일찍이 제 전공이 감기입니다. 제 전공이 감기입니다. 정말 감기에 대해서 깜짝 임상 선생님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이 말도 안 돼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 말이 다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 지혜를 통해서 제가 깨우친 이 학문적 사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 제 정동수 목사님 설교 팬입니다. 팬. 그래서 그냥 거의 예우다시피 거의 다 들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 차한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만나 뵙진 못했지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자리를 놔주셔서 오늘 이렇게 사랑 침략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물론 저는 뭐 전적으로 신앙의 얘기는 아니고 과학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과학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특히 또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계획을 해주신 것이 제 앞에 저는 이렇게 차한 차한 교수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차한 우리 목사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의문은 제기했지만 답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학문적으로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면역학이라는 학문적 그런 그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말 저와 이 차한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코비드-19의 의미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감기를 아셔야 코비드-19도 아실 수가 있고 신종 플루도 뭔지 알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감기를 임상의사들조차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는요. 제가 여기서 원인이 첫 번째는 상대적 추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점막의 건조입니다. 저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감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무슨 소리야 갑자기 바이러스 얘기는 왜 안 하고 예, 바이러스가 물론 병원체가 있죠. 병원체가 있지만 병원체가 있다고 여러분들 반드시 감기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적 추위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상대적 추위라는 말 이해하시는 데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온열 감기는 개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 말이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왜 유효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얘기는 여러분 온유월이라는 것은 음력 온유월이에요. 그러니까 한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여름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관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느냐? 에어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감기는 1년 내내 걸립니다. 이제는요. 에어컨 때문에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감기 바이러스는 가장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라이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거기에 한 2, 300종류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백 종류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목과 코 속에 지금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코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춥다라고 느끼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춥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을 2시간, 3시간 동안 반복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추위를 좋아해서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하는데 추위가 여러분 영하 20도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추위 한 10도에서 20도 사이 이 온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춥다고 하는 거에 추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는 데가 바로 코입니다. 왜? 공기가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기의 온도가 직접 체온으로 몸으로 전달되는 데가 코 속입니다. 여러분 코 속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춥다고 느낄 정도로 여기는 심하게 여러분 체온이 37.5도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코 속의 온도가 37.5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코 속의 온도는 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영하 20도일 때는 0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코 속의 온도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 온도가 37.5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피부의 온도가 37.5도라는 게 아니에요. 코 속의 온도가 37.5도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 낮아지는 온도에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식의 호조건을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항상 이놈이 증식을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어를 하고 증식하면 제어하고 해서 이런 밸런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밸런스 상태. 그래서 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 춥다고 느끼면은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춥다고 느끼면 바이러스는 증식의 호조건을 맞는데 우리 몸은 코 속에 있는 모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왜? 체온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추우면은 탈이해집니다. 온 말초에 있는 혈관이 다 막힙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치 추울 때 문을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혈관을 닫는 거예요. 불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체온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면역세포가 혈관이 열려서 와야 되고 면역물질도 와야 되는데 날씨가 상대적인 추위 속에 있으면 바이러스는 막 증식을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은 더 이상 방어를 위한 공급을 못해준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그놈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 몸에 침범한다는 건 사실은 왜 침범하는 거냐면 자기를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우리 몸의 최초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콧물인 겁니다. 콧물. 여러분들 감기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감기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감기는 아주 지역적인 전쟁인 거예요. 지역적인 외부 적의 침투인 겁니다.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콧물을 가지고 그걸 씻어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추운 데서 그냥 지금 이 사랑 침략에 예를 들어서 한여름인데 굉장히 에어컨을 그냥 제 강의를 두세 시간을 들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강의를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다 콧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걸 아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콧물을 통해서 증식된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개 여러분들이 따뜻한 데로 다시 나가면 몸이 괜찮아지는 거고 평소에 면역 기능을 유지 못하신 분은 감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감기는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코 속에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걸 줬다고 해서 감염되겠어요? 물론 양의 문제라는 건 고려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양이 엄청나게 많으면 여러분들 저도 지금 양의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주입해주면 감염이 되지만 감기는요. 그래서 유행성 감기라는 말은 없어요. 유행성 독감이라는 말은 있지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는 인간과 공생하는 바이러스다. 그리고 굉장히 순한 바이러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고 나한테 지금 병변을 일으킨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증식하기 위해서 호스트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서 그 RNA를 증식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몸이 사실은 그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이따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몸의 세포독성 T세포의 공격에 의해서 상처가 나는 거지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독감은 뭐냐? 여러분 독감은 벌써 병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예요. 명확하게 알려진 거죠. 여러분들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코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홍콩에서 제가 이제 홍콩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를 가지고 실험한 걸 보여드리겠지만 홍콩에 여행을 갔으신 분이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콩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잠복기 동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 중에 아이가 학교를 가서 학교에 여러분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기 때문에 독감은 내 몸에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즉 나랑 친근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면 열부터 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그걸 foreignness라고 해요. foreignness. 그러니까 이질성 또는 항원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 몸이 전신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열이 나는 건 전신 반응이에요. 콧물이 흐르는 건 지역 반응이지만 열이 나는 건 전신 반응이에요. 그래서 독감 때는 여러분 독감하고 감기를 구분하는 제일 큰 기준이 뭐냐면 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은요. 열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감기는 거의 열이 없어요. 독감은 거의 100%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은 여러분들 그 뒤에 이게 foreignness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막 근육통이 있고 막 쭉 처집 열 때문에 쭉 처집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사실은 독감은 콧물 잘 안 나요. 기침도 잘 안 합니다. 기침이 물론 있기지만 아주 그렇게 흔한 증상이 아닌데 여러분들 감기는 콧물이 가장 그 대표적인 증상이고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딱 증상만 보면 아 유능한 피지션은 딱 구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독감이구나. 이 사람은 감기구나. 여러분들 감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anytime 언제라도 상대적 추위와 점막 건조라는 그러한 조건만 가지고 언제든지 감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감기는 백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이 COVID-19에 대해서 백신 어쩐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업성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미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COVID-19 백신 그렇게 막 제가 왜 백신이 쉽지 않은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백신 만만하지 않아요. 치료제 이 백신도 실패를 했고 치료제도 실패했다고 이미 그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세계 최고의 잡지 2015년에 이미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것도 우한 그 연구소에 있는 바이러스 학자와 같이 미국의 학자고 해서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학문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플루엔자와 즉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플루가 인플루엔자예요. 여기 감기를 가지고 플루라고 그러지 않아요. 감기는 컴먼콜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컴먼콜드라는 말하고 온열 감기는 개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컴먼콜드. 콜드가 오면 언제든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컴먼콜드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더 과학적이에요. 우리말보다요. 과학적이에요. 컴먼콜드라는 말이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여러분들 그러나 에어컨이 나오면 여러분 그래서 감기가 언제 와요? 주로 감기 시즌을 우리가 언제라고 그래요? 환절기라고 그래요. 더웠다가 추워지는 계절.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요때 감기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는 요즘 대한민국에 이제 뭐 대한민국은 좀 다르지만 예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 이제 1년 내내 그런 걸 겪어요. 왜? 에어컨 때문에요. 특히 싱가포르 가니까 뭐 1년 내내 감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에어컨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다가 그냥 막 30몇 도 내내 나가가지고 또 더워가지고 막 이러고 또 들어가가 조금 있으면 또 덜덜덜 떨고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기와 코로나 플루 컴먼콜드와 플루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코비드19는 뭐냐 여러분들 바로 코비드19는 아까 우리 차은 박사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명성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감기는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한 질환인데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고 내과 책에도 실제 감기는 치사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0이라 이거예요. 죽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양 고양이 뭐요 지금 그 의심이 되는 그 이 호스트들이 사양 고양이 뭐 아까 뭐야 단봉 낙타가 낙타 그다음에 박쥐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와요. 여러분들 같은 척추로 척추과 동물 척추 동물로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놈들도 각기 자기 나름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이 염기 서열이 다릅니다 사람하고. 그런데 그놈이 염기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병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요. 병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병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현재 우리 코 속에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다른 소위 foreignness, 항원성을 띠는 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한폐렴 바이러스, 제가 우한폐렴이란 말을 굳이 쓴 이유는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학자들은 저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저 일부러 쓴 겁니다. 제가 우한폐렴이라는 말을요. 이 나쁜 놈들 대구폐렴이라는 말을 쓰고 어떻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쓰는 것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차한 박사가 뭐 음모 얘기를 했지만 음모는 뭐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한에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 연구소하고 그 시장하고 불과 거리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사람들의 제가 속성을 너무 잘 아는데 틀림없이 여러분들 2015년에 이미 중국인 과학자하고 우한에 있는 그 바이러스 학자사에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여러분들 2020년에 이 일을 2015년에 예측을 했어요. 틀림없이 이런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에다가 이미 그런 예견하는 그런 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한 분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한 여자 박사였습니다. 저는 예측컨대 이미 그분들은 소위 DNA를 콤비네이션하고 석고하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주 석고 막 이런 장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그걸 석고하는 그런 장난을 배트를 가지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했습니다. 실제 실험을. 그 실험이 그거니까. 그 네이처 메디신에 나온 게 배트를 가지고 간 실험이에요. 그 이제 박쥐를 가지고 간 실험인데 그 실험을 하다 보면 그 배트가 죽습니다. 죽으면 저는 뭐 물론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틀림없이 그 죽은 박쥐를 그 가까운 시장에 먹이거리로 팔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놈을 가지고 나가서 파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 그 변종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갑자기 왜 만들어졌겠어요? 저는 가장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서 지금, 무슨 음모에 의해서 왔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음모에 의해서 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미 그건 밝혀졌고요.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그 박쥐를 시장에다가 판 거 외에는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변종, 오리지는 배트라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현재 발견된 게 배트 거하고 80%의 염기 서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연구소에서 그 시장으로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휴먼,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10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사람에게서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세 종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서서 변종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하고 요번에 지금 코비드-19 세 가지지만 실제는 한 네 가지 정도가 더 있어가지고 실제 보니까 일곱 가지의 변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열 가지 정도가 유전자 분석이 돼가지고 이 바이러스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열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그건 세 가지 정도인데 이거는 절대 감기, 단순한 감기 일으키는 전혀 위험성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비드-19는 변종이 된 게 한 2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foreignness, 항원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감염되면 우선 열이 난다는 거. 열이 난다는 거. 그런데 80%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독감보다 훨씬 쉽게 감염되는 이유는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게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성과 변이된 부분 때문에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항원성, 즉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전신 반응으로 열이 나는 게 첫 번째. 보니까 우한에서 보고 140명 분석한 거 보니까 99%가 고열이 났다라고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고열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그 감기 바이러스는 그게 인플루엔자가 됐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아데노 바이러스가 됐든 라이노 바이러스가 됐든 여러분들 원래 그 걔네들이 서식하기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상기도입니다. 상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요. 항상 상기도라는 건 이 소위 말해서 뭐 기껏 내려가야 후두, 후두위, 인두, 비강, 구강 이런 정도라는 건데 이게 이제 기관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면 폐를 이루는 폐포로 내려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보니까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이게 감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상기도를 벗어나서 하기도로 내려간 것이 없는데 이 상기도의 항시 이 존재를 하는데 이놈이 아무튼 거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게 쟁점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뭐 무조건 감염되면 뭐 무슨 후유증이 나온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의 모든 분은 그냥 보통 감기이고 아주 극히 일부. 뭐 굳이 확률로 얘기하면은 한 100명 중에 한 4, 5명 정도가 폐렴이 되고 그 중에 또 한 뭐 10%에서 20% 정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폐가 망가지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실제 치사율은 1%가 안 되는. 그러나 감염은 잘 되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절대, 감기 상태에서는 죽은 사람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기도에 이 바이러스가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폐로 내려가서, 비로소 이제 폐세포가 망가지는 건데, 폐세포가 망가지는 거는 제가 이따가 면역학자로서 전문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야 사는가 하는 걸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쟁점이 뭐냐면 상기도와 하기도 사이 벽을 넘어서 하기도로 내려가는 게 문제더라.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서도 한 10% 정도, 10명에 1명 정도만 죽음에까지 이르는 질병이다. 그러면 왜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 밑으로 내려가느냐?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상기도에 있는 놈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수의 문제입니다. 수. 바이러스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거예요. 바이러스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그냥 밀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평상시에 뭐 한 100 정도인데 1000, 많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호스트의 측면으로 볼 때 호스트의 면역 기능과 관계된 거예요. 호스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실험으로 확인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막을 때 뭐가 중요하냐?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것이 다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독한 홍콩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한 실험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홍콩 독감이나 이게 사실은 뭐 이 종만 좀 다른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종플루 때도 죽은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의해서 독감이 걸린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독감의 결과 폐렴이 된 사람만 죽은 거예요. 폐렴이 된 사람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사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이게 콧물과 증가된 코 분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척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각종 방화물질 분비.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감기는 이것이 지역적 감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증가된 부분에만 콧물로 일단 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이제 더 이상 병원 균형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데 나가면 이제 감기 완전 회복이, 감기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콧물과 기침과 증가된 코분비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열은 이게 전신적 방어 기능입니다. 고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열이 나는 이유는 foreignness, 즉 항원성이 증가될 때 나오는 거예요. 항원성이 증가돼야 비로소 고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항원성이 증가되는지는 제가 변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신적 방어 기능인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 코로나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든 열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균도, 여러분 세균은 우리 몸을 직접 공격하는 건데 세균도 마찬가지로 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장치를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방어 시스템이, 즉시적인 방어 시스템이 있고, 오랜, 아주 잘 디자인된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에이즈라는 게 잘 디자인된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균이 들어왔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구, 이게 바로 이제 그 innate immunity라고 해가지고, 타고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우리 몸에 방어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고열이에요. 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 속에 바이러스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고열을 피할 곳이 없어요. 왜? 혈관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열이 올라가면 그냥 꼼짝 못 합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서 보니까 고열 환자들에게 해열제를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절대 해열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사랑집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일에 뭐 그것이 코로나가 됐든 일반 독감이 됐든 간에,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이 날 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이거 정말 의료계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해열제를 파는 제약회사로부터는 정말 엄청난 반발을 받을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약에 해열제를 안 먹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해열제는 면역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자연 방어 능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해하는 겁니다. 왜 열이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은 자동으로 온도 조절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37.5도로 시상하부에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높으면 막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알죠? 혈관을 확장하고, 그거보다 낮으면 덜덜덜덜 떨고 소름이 돋고 하면서 열이 나게 만들어서 37.5도를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만일에 foreignness, 즉 침입자라고 생각하는 녀석이 들어왔다, 즉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물질이든 생명체가 들어왔다 하면요,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그 숫자와 그의 foreignness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세팅 포인트를 달리 하는 거예요. 예컨대 약간밖에 사람하고 비슷한 게 들어온다 그러면 38.5도로 올리는 거예요, 세팅 포인트를. 그런데 너무 다르다, 이건, 그리고 숫자도 많다 그러면 42도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열이, 우리 몸은 세팅 포인트에 맞춰서 열 발생 기구를 총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고,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40도야. 40도인데 너무 추운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37.5도 넘는데 왜 추울까? 왜? 우리 몸은 기계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42도로 세팅을 해놨으면 42도가 안 되면 추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오한인 거예요. 42도가 될 때까지는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42도가 딱 되는 순간 딱 떨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오한제라는 게 뭐예요? 근육 수축이에요. 근육 수축이 제일 확실한 바로 열을 만드는 기구예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 땀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에너지를 많이 쓸 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서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발화를, 오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헤일줄 드시죠? 바이러스는 신나게 증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무슨 뭘 생각해 철저하게 학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감기나 뭐에 걸렸을 때 막 열이 날 때 오히려 쌍화탕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썼더니 30분 1시간 뒤에 땀이 쫙 하고 났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열이 나는데 열이 더 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죽으면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세팅 포인트를 다시 37.5도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은 지금 40도가 넘어요. 덥지요. 왜? 세팅 포인트가 37.5도로 왔기 때문에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기를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해열제를 먹어버려. 여러분들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다가 오 체온이 다시 떨어지네. 오케이. 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환절기에 젊은 애들이 그렇게 감기 걸리자마자 해열제를 먹어서 뇌수막염으로 응급실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환자들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열이 날 때 해열제를 특히나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해열제 쓰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그 전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즉시 열은 즉시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즉시 그 침입자의 숫자를 줄이려는 하나님의 방어 노력인데 그 인간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백신의 효과 그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하는데 최소한도 3일이 걸립니다. 그게 정교한 면역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에이즈예요, 바로. 그것이 부족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단계별로 그렇게 열이 나고 뭐 여러 가지 그 면역 그 이 저 뭐지 저 뭐야 중호성 백혈구니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다음에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하고 사실은 림프구가 하는 면역 기능은 저 뒤에 3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감기는 그런 그 이 아 이 뒤에 나타나는 면역 기능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다 우리 몸에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백신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백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말한 innate immunity 즉 즉시 그 이 발동되는 면역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백신은. 그리고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백신을 집어넣으면 항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항체가 안 생깁니다. 왜?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이된 놈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찔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걸 찔러가지고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5년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뭐 어떤 분이 뭐 백신이 뭐 만들어져서 곧 적이 된다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거의 무망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다 그러면 에이즈 백신이 왜 안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이즈는요 완전히 감염이에요. 완전히 감염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백신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주사해 주죠. 그 다음에 걸린 백신 저희 에이즈는 전혀 변이에 의해서 전혀 다른 놈이 환자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굉장히 빠른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분들 수조 달러를 투자, 그러니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도 결국은 백신 만드는 거 실패했고 거의 지금 포기했고 다만 칵테일 치료라는 거로 그냥 겨우 죽지 않게 유지해주는 치료만이 지금 에이즈에 대한 대책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차한 박사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에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이즈.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따가 뭐 시간이 이게 시간 조절이 좀 어려워가지고 걱정인데 여러분들 아까 오한날까 이게 다 얘기를 제가 미리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그 이 코비드-19이 이 벽을 넘느냐? 여러분들 면역 기능이라고 했어요. 면역 기능 숫자가 불어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면역학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3, 4일 뒤에 작동되는 그러니까 1, 2, 3일 그러니까 72시간 이내에 작동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고열 뭐 여러 가지 그 이 콧물이 흐른다든지 뭐 그다음에 대식세포나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이제 3일 이내에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3일 이후에 72시간 이후에 작동되는 거는 이제 이 림프구가 하는데 림프구는 비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있습니다. 비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항체를 만들고 T림프구는 그 세포를 직접 죽임으로 면역 반응을 하는데 자 이 보시면은요 항체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의 밑에 글을 보시면요 지금 노랗게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 항체예요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세균인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이러스를 그림에 둘러싸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끝. 증식, 이게 사람에게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항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백신의 이펙트입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면 그 바이러스를 항체가 둘러싸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대식세포가 와서 그 통째로 탁 잡아먹고 그냥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백신의 항체가 만들어지게 하는 백신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이걸 어떻게 짚을 수가 없나.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그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요. 지금, 조그만 그 별표 같은 그 동그란 것들이 이제 그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자기의 폐세포에 가서 이렇게 붙어요. 붙어서 이 세포, 막바 세포막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핵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이 폐세포의 가운데에 있는 빨간 거 이렇게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뭐가 있냐면 DNA가 있으면 거기에 유전자를 복제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 복제하는 기구로 가서 자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나 이 기계 좀 잠깐 쓰고 나갈게요. 사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공격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핵으로 이 유전물질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복제를 하잖아요. 왜 유전자가 있겠어요? 그 유전자는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그냥 유전물질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유전물질을 싸고 있어요. 뭐가? 단백질 막이. 그리고 여러분들 뭐 스파이크 단백질이란 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침투하려면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는 기구예요. 그 단백질이. 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그 RNA, 그 1200개의 그 유전 정보, 유전자 그 염기 베이스가 있는데 그 염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놈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단백질?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붙으려면 단백질로 붙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유전 물질을 싸줘야 돼요. 싸주는 단백질이 있고 그다음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 표면에 또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나온 그놈이 이렇게 아까 봤잖아요. 크라운. 그래서 코로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튀어나온 그것 때문에 왕관처럼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복제가 되면요. 그 복제 정보가 DNA에서 RNA 그다음에 세포질로 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있는 세포에 빨간 이렇게 스파이크 같은 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단백질은 내 폐세포에서 그놈이 딱 나오면은 더 이상 그건 내 세포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 세포 속에 내가 보지 못하던 단백질이 붙어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적으로 간주합니다. 적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놈이 그걸 딱 인지를 해가지고요. 그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항체 가지고 안 돼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항체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항원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내 세포지만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폐렴의 병리 소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면역세포가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이 오는 거예요. 기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면역학에서 나오는 정통 아주 굉장히 기본이 되는 이론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폐렴이 생기는 이유는 저렇게 우리 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한 세포에 이종 단백질이 뜨기 때문에 이종 단백질이 뜨면 우리 면역 세포는 저놈은 간첩, 저놈은 죽여 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전자현미경으로 다 규명을 한 거예요. 완전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면역 기능을 항진하는 거고 면역 기능 최대의 적은 과로입니다. 과로. 근데 현대인은 모두가 과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여러분들 제가 이것까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한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이 과로와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주도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난 면역 억제제입니다. 근데 현대인이 너무나 극도 그냥 정말 극단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과로를 안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휴식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비타민C 가지고 한 실험한 거를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C는 직접적인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면역기능 항진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면역기능 항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저는 사람처럼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를 가지고 여러분 쥐는 비타민C를 만듭니다. 모든 동물이 비타민C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비타민C 강의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사람은 비타민C를 못 만들게끔 하나님이 유전자의 변 아까 유전자 얘기를 했죠.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비타민C를 못 만들어요. 그걸 확실히 밝혀줬어요. 원래 사람은 비타민C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비타민C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와서 비타민C를 못 만든다는 사실은 그 해당 유전자까지 찾아냈고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이 망가진 것까지 순서까지 다 복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 복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람에게 그 유전자를 다시 복원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비타민C 스스로 옛날처럼 하나님이 창조시대처럼 다시 비타민C를 만드는 인간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인간 복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마리 쥐는 비타민C를 사람처럼 못 만들 다 똑같은데 비타민C 만들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 유전자를 돌연변이 해가지고 못 만들게 하는 쥐고 왼쪽에 있는 쥐들은 정상쥐예요. 쥐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다 이러고 있는데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는요 우울해요.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타민C가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벌써 이것만 탁 보면 알아요. 이 비타민C가 우울증 치료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저 쥐를 가지고 저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직 홍콩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홍콩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훨씬 무섭습니다. 치사율이 높고 이게 굉장히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한번 유행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에서 아시죠? 미국에서 이 홍콩 독감으로 무려 12,000명이 지난 2개월 동안에 12,000명이 죽었어요. 이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얘기도 할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그 메르스도 올 때 홍콩에서는 홍콩 독감으로 5,000명, 8,000명이가 죽었어요. 우리 38명 죽을 때. 근데 걔들은 보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너무 전국적으로 그냥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 독감을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우주복을 입고 굉장히 그 밀폐된 실험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감염이 안 됐을 때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감염이 되면 오로지 세 개의 군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비타민C를 만드는 정상쥐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 유전자 또 돌연변이에서 못 만드는 쥐 그다음에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물에다가 비타민C를 타서 계속 먹인 쥐 그 세 개의 군으로 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5일이 지나면 여러분들 어느 군만 죽냐면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만 다 죽어요. 그리고 비타민C를 먹인 쥐나 비타민C를 만드는 쥐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물론 독감에 걸려요.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콧물이 질질라고 막 이러고 막 그 앓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는 일주일 만에 다 죽습니다. 100%가요. 그래서 왜 죽는가를 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그래서 뭘 했냐면 딱 보니까 죽은 쥐에 맞춰서 살아있는 쥐까지 다 잡아가지고 도살을 해가지고 폐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폐에서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것 같은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 폐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정상 쥐하고 비타민C를 먹인 쥐에는 바이러스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죽은 쥐에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바이럴 류머니아, 즉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죽었다는 게 확실히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비타민C가 없는 쥐만 바이러스가 내려갔을까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 몸에 뭐가 이 기관지에 기관지 액이 있습니다. 점액이. 점액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관지 점액을 꺼내서 기관지 점액 속에 있는 면역물질을 재본 거예요. 면역물질을 재봤더니 TNF-alpha, 감마 인터페론, IL-1, IL-6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성 면역물질이 비타민C가 없는 쥐에는 그 기관지 폐포액에 없는 거예요. 비타민C를 만드는 정상쥐나 비타민C 먹인 쥐에는 바글바글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바이러스 물질이 없는 비타민C 결핍쥐만 바이러스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게 100% 다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면역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자 여러분들 코비드-19으로 죽은 분들을 보십시오. 죽은 분들을 보면은요 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당뇨를 오래 앓았거나 간질환자 또는 고혈압이나 이런 거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리원양 씨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리원양 씨는요 아무리 나이가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원양 씨는 맨 처음에 중국 당국에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걸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고발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대책을 세우게 해서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풀어줬지만 여러분들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한에서 봉사를 했어요. 안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 못 자고 며칠 동안 그냥 잠 못 자면서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뭐예요? 환자가 바글바글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감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계속 과로 잠 못 자고 나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펜스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로와 스트레스는 확실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 박사께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뭐 중국의 일대일로 분명히 관계 있습니다. 우한 교회를 정말 저는 더 뭐 과격하게 그냥 폭파시키는 교회를 폭파시키는 장면을 이충근 박사님이 그 강의하시는 거에서 그 폭파시키는 장면까지 봤어요. 우한에 있는 교회를 그냥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기 뭐 불도저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폭파를 지키는 장면을 제가 볼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그 이 중국이 타겟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문제가 돼 있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벌써 워닝 사인을 언제부터 주셨느냐? 1970년대부터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차 박사가 얘기하셨지만 모두가 R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마비, 그다음에 천연두 다 DNA 바이러스예요. 그거는 백신으로 100%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이를 잘하는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워닝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970년대 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극도의 성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워닝 사인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그 에이즈가 워닝 사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백신이 안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못할 일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들 그 나라가 그 성적 타락의 온상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치명률이 얼마나 높아요? 다 죽어요. 물론 매직 존슨 같은 경우 그 뭐 돈이 있어가지고 그 칵테일 치료로 지금까지 살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것만 볼 때 저는 벌써 그때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만 하나님이 타겟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성적인 타락을 내가 볼 수 없다. 워닝한다. 좀 자제하라. 라는 워닝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미국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 나라에 줘서 여러분들 그거 해결하려고 수십조의 돈을 투자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백신이 안 만들어지. 거의 실패입니다. 지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쭉 오다가
또다시 RNA 바이러스의 대표주기 하나인 이 감기 바이러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까 뭐 찬 박사께서 뭐 조금 쭈물 하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뿐이 아니에요. 유전자로 된 모든, 여러분 생명체가 다 유전자로 돼 있거든요. 변이가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변이가 오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몸에 암세포조차도 변이를 일으킵니다. 왜 변이를 일으키는 줄 알아요? 살려고요. 그게 하나님이 맡으신 생명의 질서예요. 질서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암 치료제 개발을 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지금 표적 치료제라는 게 개발돼가지고 막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암은 정복됐다. 그래서 막 치료했더니 막 환자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나니까 그 환자들이 다시는 그 똑같은 표적 치료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만 서바이벌, 생존만 조금 늘렸을, 1년 늘렸을 뿐인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 거의 산 사람이 없어요. 운 좋게 1년 안에 완치됨으로 사는, 예를 들면 그 카터 대통령은 살았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큰 발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놀랍게도 알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암세포들이 그 표적항암제에 싹 돌아가는 길을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만들고 있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요, 항암제 개발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항암제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암세포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즉 다시 말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왜? 돈이 훨씬 덜 들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세포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그걸 피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질서예요. 자, 바이러스로 돌아가 보세요. 바이러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 치료제자가 잘 안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온다 하더라도 돌연변이 일으켜가지고 절대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바이러스는 계속 끊임없이 변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이를 2000년 이후에 들어서 변이를 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끊임없는 변이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이의 결과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딱 들었으면서 소위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선포한 그 선포의 시기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홍콩에서 이상한 괴질이었어요. 그 괴질, 결국 알고 보니까 2003년에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사스가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암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일반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 이제는 전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완전히 이젠 다 뭐 성적 타락이고 뭐 일반적인 타락, 뭐 이 크리스찬의 뭐 우상숭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이젠 다 침범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의 변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을 가지고 왔었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향해서 이제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되었으니 이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저들을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동산 동편에 구름들과 화염검을 세우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사실은 2000년 이후에 과학자들이 선포한 게 뭐냐면 생명공학의 시대예요. 생명공학의 시대의 기술적인 핵심은 유전자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자 조작이 솔직히 저도 여러분 제가 아까 실험에 쓴 그 쥐도 유전자 조작된 저조차도 생존을 위해서 그거를 그 잘못된 거라고 알면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유전자 조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조작된 쥐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게 오늘날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이 유전자 조작된 쥐를 가지고 실험하지 않으면 그 실험 결과를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잡지 실어주질 않습니다. 실어주지 않아요. 옛날식의 실험을 해가지고는 믿어주질 않습니다. 완전히 모든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유전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유전자 없는 생명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인데 이제는 우리도 그 창조 질서 속에 과학자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시혜를 모두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가장 흔한 누구든지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변종의 결과, 변종은 끝없이 일어난 거지만 그러나 하필이면 2000년 이후에 그 변종이 인간의 생명을 치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로 변화됐다는 점, 이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을, 사실 어제 저녁 때 제가 이충근 박사님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듣고 전 정말 경악을 했어요. 아, 중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은 기울 뭐 인구 변화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근데 그거의 첫 번째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중국이 전 세계가 중국 때문이라고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징계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징계해야 될 건 신천지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징계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시죠? 기가 막힌 방법, 얼마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냥 스스로 죽어가게 지금 기가 막힌 교묘한 방법으로 신천지 이만희서부터 온 신천지를 징계하고 계신 이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신다면 신앙을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차한 박사님이 대책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들 우선 사실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스트레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휴식을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는 최소한도 걸릴지라도 죽지는 않게 해준다는 것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된 겁니다. 그런데 뭐 막 매스컴에 나와서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 논문을 안 읽은 거예요. 제 논문을 안 읽, 논문을 다 읽을 순 없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무시를 합니다. 의사들이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기들은 손 씻으라는 거, 마스크 쓰라는 얘기밖에 못 하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걸 마음을 열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볼지. 여러분, 대구에서 요청이 왔어요, 저한테요.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경북대의 감염내과 선생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감염내과 선생들은 누구 편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말 그 귀 있는 자 정말 밖에 듣지 못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예, 비타민 C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스프링거 책에도 제가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뭐냐면 비타민 C는 드시면 6시간밖에 가지 않아요. 작용을 6시밖에 못 해요, 여러분 드신. 그러니까 그 대사 작용이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다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드시는 양이 최소한도 6,000ml는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000, 2,000, 2,000씩. 그러니까 원래 양리학적으로는 원래 여러분들 이게 비타민C 드시고, 식사랑 같이 드셔야 되는데, 드시고 나서 3시간이 지나면 혈중에 피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나면 먹기 전하고 똑같아져요. 혈중 레벨이요. 여러분들 원래 약 먹는 방법은 혈중 레벨을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혈중 레벨이 유지가 돼야 효과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3시간, 3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원래 양리학적으로는 3시간마다 먹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제가 3시간마다 먹으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먹어요. 어떻게 먹냐, 뭐 비타민C만 먹냐, 뭐 이래가면서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러면 6시간 간격으로 먹어라. 그건 왜 6시간 간격이냐, 6시간 간격에 우리가 식사를 하거든요. 또 식사를 하면서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속이 쓰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암물질을 또 이렇게 위장에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에 섞여야 돼요, 음식물에. 음식물에 비타민C가 섞여야 그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발암물질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겸하려면 꼭 식사 중에 드셔야 돼요. 근데 식사를 우리가 대략 6시간 간격으로 하니까 딱 3번 그렇게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나는 아무래도 이게 막 열이 나고 이상하다, 그럴 때는 3시간 간격으로 드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하루 이틀만. 그렇게 바이러스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6시간 간격으로 두 알씩만 드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과학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뭐 먹어보니까 이렇더라가 아니고 제가 다 인간 실험을 통해서 다 확인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비타민C를 의심될 때는 3시간 간격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저는 뭐 벌써 34년이 됐고 하루에 4,000, 4,000, 4,000씩 12,000을 기본으로 먹고 요즘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뭐 한 경우에는 막 2만도 먹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미 지금 대구에서 저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폐렴에 걸린 분들에게 주사를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사의 시작은 10g이 시작이에요. 10g을 링겔에 타가지고 2시간 정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다음 주에는 20g, 그 다음엔 30g. 여러분들 지금 제가 6,000ml 먹는 거, 제가 12,000ml 먹는다고 막 걱정하셨는데, 3만ml, 막 6만ml 주사를 맞아요. 비타민C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요. 여러분들, 10만ml 주사 맞는 분들, 항암제로는 10만ml 주사를 맞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암 환자들은 더 약합니다. 만약에 10만ml 암 환자가 맞아서 괜찮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1,000개의 개인 병원에서 비타민C 주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1,000개. 제가 이 비타민C 연구에 제가 원조이기 때문에 저한테 다 보고를 해줍니다. 교수님 지금 이 클리닉 중에 전국에 한 서울만 한 300개, 뭐 부산 뭐 해가지고 한 1,000개의 클리닉에서 하루에 최소한도 10g에서 30g 정도의 주사 맞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왜 한번 맞아보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감기나 독감 걸린 분들 주사 맞으면요 그냥 그 다음 날 싹 괜찮아집니다. 이 대상포진 걸린 분들 10g씩 한 월수금으로 세 번만 딱 맞으면 그 다음 날 말짱해집니다. 그 다음 주에. 뭐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 6,000ml 먹으면서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넌센스입니다. 그건요. 넌센스예요. 여러분들 60ml라고 알고 잘못 알고 계시니까 6,000ml가 많은 거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6,000ml가 정상이라고 하면 60ml는 그건 뭐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벌써 30몇 년을 12,000씩 그렇게 먹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에 저 때문에 1,500만 명이라는 분들이 그람 단위의 비타민C 하루에 1,000ml, 2,000ml 이상씩을 다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침략에는 사실 늦었죠. 여러분들은 부작용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차은 박사 많은 분들이 다 부작용에 점검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편승하시는 거예요. 슬쩍.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